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소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G20 둘째 날인 29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안한 자세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사카 G20 회의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이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만난 뒤 석 달 만입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란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25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안보 지도자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철폐를 위한 협상에 열려 있다며 이란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볼튼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보좌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에서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 300kg을 넘기면 군사적 옵션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에 대해 미국 외교관들이 중동에서 분투하며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란은 이에 대해 귀먹은 듯 침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항공모함 랴오닝호는 25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 기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는 미사일 구축함과 호위함 등 다섯 척의 함중과 함께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당국도 랴오닝호의 해협 통과 사실을 확인하며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랴오닝호는 서태평양 남쪽으로 이동해 필리핀 남쪽을 거쳐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위상이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25일 한국 국회에서 이예훈 정보위원장을 만나 최근 사진을 보면 김여정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현송월 삼지연 관현 악단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 과거 김여정이 하던 현장 행사 담당을 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들고 동선을 챙기는 사진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위상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당시 환영 행사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정상회담에는 빠졌다면서 환영 행사 자리 배치를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당 부위원장 앞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은행을 조사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확대 조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 국방정보국 DNI 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의 친서 왕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 guess the key question I have is what is in these two letters and what are the expectations of why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국 방문 중에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 지역은 밤에 흐려져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 국방정보국 DNI 국장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에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 국장은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슐리 국장은 이날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슐리 국장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비핵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댄코츠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코츠 국장은 당시 증언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츠 국장의 이 같은 평가를 일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매우 우호적인 친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김 위원장이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이적인 미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훌륭한 미래에 대해 노력해가는 걸 보기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비건 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오는 30일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대북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23일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 당장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가운데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에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무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슬 연설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것만이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방문을 예정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판단하기에는 실무 협상 재개와 톱다운 방식의 지속 여부 등 좀 더 지켜봐야 할 점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북 정상의 친서 교환이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의 진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guess the key question I have is what is in these two letters and what is the what are the expectations or why are there expectations being generated by these letters?
힐 전 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의 중요한 질문은 두 정상의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왜 이들 서한이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에 만족감을 표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만족감이 나오기 위해선 편지 내용에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서에 만족을 표시한 만큼 양측의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편지 내용을 알 수 없는 만큼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며 이후 서울로 이동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 가능성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힐 전 차관보는 이런 관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Well, the lack of preparation, I'm not sure what they'd be talking about. And I think to have a third summit, which is
당장 준비 기간이 짧고 양측이 무엇을 논의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미북 3차 정상회담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게 작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두 정상의 서한을 통해 실무 협상 재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has to happen for anything to, you know, serious to move forward on denuclearization is senior level working talks.
매닝 선임 연구원은 양측이 비핵화 협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고위급 실무 회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고 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매닝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한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면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매닝 선임 연구원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3차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사례에서 보듯 충분한 실무 협상이 없는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와 달리 외교는 실무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정상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거듭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상회담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과의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며 매닝 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I don't believe in the working level meetings. I believe that you have to have a for North Korea you have to have a top level agreement.
북한과의 협상에선 최고위급에서 합의를 이룬 뒤에야 실무 차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로 가는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진전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일정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두 정상의 DMZ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DMZ에서의 만남은 북한에겐 분명 유혹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북한 세 개 나라만이 참여하는 이 같은 만남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불쾌해할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정상의 친서 교환을 비롯해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형 이벤트 속에서도 비핵화 협상에서의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have high expectations that anything will come. I think that China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의 회담은 통상 부분에 국한될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미중 양측의 협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진전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제안하는 실무협상에 나오기로 결단할 때만 가능하며 친서 교환을 넘는 실무협상과 이후 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방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MZ에서의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충분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인 만큼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국 방문 중에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일 성사된다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가 됩니다. 과거 DMZ에 갔던 미국 대통령들은 야전 상의를 입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은 모두 첫 임기 중 DMZ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최근 DMZ를 찾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한반도 긴장이 높았던 시점에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5m 떨어진 캠프 보니파스의 울렛 초소에 올라 쌍안경으로 북한 측 움직임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 자유와 번영이 남북한만큼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외국어 대학 연설에서는 북한을 향해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oday we say Pyongyang, have the courage to pursue peace and give a better lif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 정권이 평화를 추구하고 자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뒤 약 한 달 만에 DMZ를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역시 울렛 초소에 올라 망원경으로 북한 쪽을 바라봤습니다.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부시 대통령은 DMZ 방문 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고 한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고 우릴 위협하게 놔둬선 안 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한 지 4개월이 지난 1993년 7월 DMZ를 찾아 판문점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둘러봤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핵 개발에 착수한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3년 11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DMZ를 찾았습니다. 그는 DMZ에 대해 공산주의와 대치한 최전선이자 북한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점이라며 북한과 공산 진영을 향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검토는 하노이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적이고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방안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소개하면서 두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과 30일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국경 지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려 시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관한 보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직후에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시 주석의 방북은 미북 비핵화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공개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시 주석이 핵 협상에 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시 주석이 방북을 마친 지 이틀 만에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시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이 두 차례 정상회담과 특사와 친서 교환을 통해 쌓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과 관련해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결정적인 무역 상대국이자 유일한 안보 지원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시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북한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 주석이 지난주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 위원장에게 핵 협상을 재개하라고 권유하면서 그 대신 경제적 지원과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두 지도자 사이에 친서가 교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번 달에도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방송은 친서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반도 주변 4개국 국민들의 인식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체로 북한에 비판적인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비교적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 국민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응답자들은 나라별로 북한 문제에 관해 적잖이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현재 남북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 응답자의 34%, 일본 응답자의 45%는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30%와 22%였습니다. 반면 중국 응답자의 52%와 러시아 응답자의 51%는 남북관계가 1년 전에 비해 더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은 중국 17%, 러시아 26%뿐이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미북 관계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미국 33%, 일본 44%, 러시아 40%의 응답자들이 달라지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25%, 22%, 31%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나머지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54%가 더 나아졌다고 답했고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습니다. 북핵 해결 방법으로 미국의 55%, 일본의 51%는 외교와 제재 병행을 선택했습니다. 외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2%와 1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 제재 병행과 외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43%씩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69%가 외교만 해야 한다고 답했고 외교와 제재 병행은 13%뿐이었습니다. 또 북한 문제의 최우선순위 과제를 중요한 순서대로 꼽아달라는 질문에 미국과 일본 응답자들은 비핵화, 인권, 남북관계,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비핵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남북관계, 인권 순으로 답했고 러시아는 남북관계, 비핵화, 인권,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순이었습니다. 향후 미북 대화에서 자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응답자들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32%,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 30%,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18%,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 2% 순으로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중국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48%,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27%,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 17%,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 3% 순으로 답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개국 모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각각 63%, 67%, 51%로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일본 응답자는 31%만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일본 응답자의 24%는 부정적이라고 답해 미국 4%, 중국 11%, 러시아 2%와 대비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영국의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실시됐다고 브뤼셀 자유대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이 대학 라몬 파체코 한국석좌는 대중 여론은 종종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국제사회 분쟁조정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 ICG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공단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석좌는 24일 BOA에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see a link between those two things. I don't think reopen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어떤 양보나 포기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비핵화와 개성공단 재개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기구는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평화 과정에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다루는 당사국들 간 대화의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이 주는 혜택을 남북한 모두에 상기하는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긴장 완충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하면 한국과 미국이 공단 내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에 합의할 것을 압박하고 북한의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노동자 임금직불제를 통해 노동 착취에 대한 투자가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미 평화연구소 선임고문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어떤 논의도 미북 간의 여러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f this is a prelude to serious engagement on denuclearization issues, then I think it is certainly worth doing it. But there has to be.
개성공단 재개가 진지한 비핵화 협상의 서곡이라면 확실히 그럴 가치가 있지만 그 전에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공단 재개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임금이 북한 정부의 손에 바로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 방법의 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개성공단은 과거 북한 정부의 주요 자금원이었다며 공단 재개 절차를 밟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been in the past a major source of currency for North Korea. It's something that probably ought to be done carefully and ought to be thought out.
킹 전 특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려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적 우려를 다뤄야 한다며 임금을 북한 정부가 아닌 업체가 바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도록 하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하며 지출을 정부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통제하도록 북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일부 진전되기 전에 개성공단 재개 같은 제재 해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힘들다며 비핵화 진전이 선행돼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북한 경제를 분석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지불을 보장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Every North Korean worker gets paid, I would say more than they were paid, probably $100, at least $100 a month. And either in dollars, $100.
개성공단의 모든 북한 노동자가 월급으로 적어도 $100 이상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장마당 환율인 1달러에 8,000원으로 환산해 받는 체제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개성공단 재개가 훨씬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북한 정부가 합의하면 실질적인 경제개혁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북한 기업소에서도 최근 자체 직불제가 시행되는 만큼 북한 정부가 결단하면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최근 워싱턴과 도쿄를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우려하는 임금 문제를 현물을 통해 대신 지급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VOA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서 오는 11월까지 2천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 WFP가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의 식량 불안정과 주민들의 영양실조가 만성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대북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천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5월 북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올해 대북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5,370만 달러지만 확정된 모금액은 2,980만 달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불안정과 주민들의 영양실조가 만성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WFP는 지적했습니다. WFP는 지난해 10년 만에 최악의 수확 이후 북한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약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낮은 기계화 비율과 제한적인 경작지, 비료 부족 등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재발하는 자연재해도 농업 생산과 식량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FP는 전국적으로 만성적인 영양실조 비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도시와 지방 사이에는 분명하고 현저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32%나 높게 나타나는 등 다섯 개 도의 영양실조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WFP는 지난 5월 북한 전역에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와 결핵 환자 등 61만 1,521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영양 강화식품 1,616톤과 옥수수 1,060톤 등 2,676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배 감시와 관련해서는 국제 감시 단원들이 지방 관리들과 기관의 직원들, 일반 가정을 비롯한 수혜자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WFP는 타가소와 기숙학교, 병원 등 지원기관들과 식품 생산 공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은 25일 서울에서는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북한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뿐 아니라 전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북핵 협상 의제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6.25 전쟁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국군 장병 선배님들과 또 16개국에서 온 참전 용사들을 욕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남한 민간인 가족들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 모였습니다. 6.25 전쟁 발발 69주기를 맞아 북한의 민간인 납치를 규탄하고 북한의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돼가지만 북한은 전시납북 범죄에 대해 시인도 사죄도 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납북 희생되신 분들을 대한민국이 다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첫째는 기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알려야 돼.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반인륜 범죄이자 끝나지 않은 비극인 전시 납북 피해를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과 조성된 대화 분위기 속에 한국인 납북 문제를 국제사회에 상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길 희망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이런 납북자 문제나 전쟁 포로나 전시 포로나 이러한 인권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서 북한 측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패권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 패권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도 북한 인권 문제나 이 납북자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강하게 그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1950년 7월 납북 당시 경찰로 근무하던 최홍식 씨의 손녀 최유경 씨는 생존해 있다면 102살이 됐을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할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뿐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피랍된 한국인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전쟁 납북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송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논한다는 것은 가족을 찾으려는 납북 피해 가족들의 노력을 무색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과의 대화 중에서도 특히나 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남북 간에 그 이러한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전에 이러한 대규모 납북 범죄 문제가 해결되려는 시도가 없는 이상 어떤 평화도 무의미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족회는 납북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서울 파이낸싱 빌딩 앞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생존 증인인 98세 납북 피해 1세대 김복남 할머니를 비롯해 백발 노인이 된 초대 납북 피해 가족회 임원들, 납북 피해 3세대 손녀들이 함께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6.25 전쟁 납북 범죄를 규탄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습니다. 결의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전에 북한에 의한 범죄 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측은 대북인권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민의 송환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자의 손녀인 가족협의회 이원희 조사연구원은 많은 피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상태로 이 문제가 잊혀져 간다며 젊은 세대를 위한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당시 협정을 위반해 송환을 거부한 국군 포로는 82,318명, 납북 민간인은 94,01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측은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사람은 10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과거 정부에서 결정자로 확인된 인원은 4,77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 살고 있는 크리스 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2010년 미국 유타주에 난민으로 입국한 40대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
여기 와서 처음에 뭐 3일 만에 어쨌든 그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았어요.
네.
11월 제가 5일 날에 와서 11월 8일부터인지 이랬어요.
크리스 최 씨는 한인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에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뭐 사장님이란 게 뭐 두 분 그 부부간에 하니까 아마도 나를 주방에서 일 시켜야 되니까 차원 배워 줄게 하네. 이런 건 이제 구이로 건이로 구이로.
어떤 걸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 집은 그 주로 이렇게 순두부 식당이니까 돌밥에 돌솥밥. 도리다 봐봐. 뭐 고려한 음식이야. 다 전반 가자. 갈비, 치킨 불고기, 부대찌개, 해물파전. 잠깐 거기서 그러니까 초보적으로 처음으로 도전했지 실전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내가 무슨 알아요. 그 사장이야 그분이지 무슨. 그 사람 레시피에 따라서 나는 그걸 기억해서 해야만 되니까. 내만의 아이디어나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안 그래? 이런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뭐 메뉴를 좀 뭐 다시다 얼마 있고 소금을 많이 넣어 뭐 그것만 기억했다가.
최 씨는 사실 북한에서 요리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요리를 해본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3년 그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 대학교에서 요리 공학을 전문했지만 북한은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말이거든요. 실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뭘 만약에 뭐 실습한다 해도 그걸 장마당에 나가서 내가 다 싸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싸가지고 내가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뭐에 따르니까는 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저 수업 시간에 대학교에서 앉아서 그저 가령에 뭐 여기서 말하면 뭐 치킨 샐러드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목이 그렇다. 한국 조선 요리, 우린 조선 요리라고 하거든요.
네.
조선 요리, 중국 요리, 서양 요리 세 가지를 배웠는데 조선 요리를 위주로 한 80%는 조선 요리고 서양 요리가 한 5%, 중국 요리가 한 나머지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된장찌개 그걸 쓰지, 뭐 레시피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레시피지. 그때는 무슨 레시피인지 뭐인지 모르구나. 선생님이 불러주면 그대로 쓰고는 쓸데없이지 그죠. 그렇지만 나는 그 책에다 메모하기 좋아해가지고.
형편이 안 돼 직접 요리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요리법을 모두 빠짐없이 적었던 최 씨. 음식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미국에서 3일 만에 식당의 요리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최 씨의 지인이 최 씨가 대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했다고 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요리.
너무 재밌는 거지. 어? 처음으로 그 실수만 실전에 도전하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게 있으면 거절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그 생각이 있으니까.
아, 요리가 워낙에 맞으신 거예요?
네. 저는 구린 그리기 좋아해가지고 예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해놓으면
짠 꿈이... 최 씨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처음 실전이니까 이야 이거 뭐 거저도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래서 이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돈은 둘째치고 그리고 뭐 딱 일한 것만큼 또 돈이 보수가 저절로 또 들어오니까 북한에서는 이거 100달러라고 그랬다 1년 동안 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며칠이라고도 뭐 100달러 아니라 몇백 불이 지금 좀 그렇게 들어오니까 아, 기가 막힌 거지.
재미있는 일이 돈까지 벌어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0가지가 넘는 식당의 요리들을 한 달 만에 모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이 일을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온 요리사가 음식을 만든다는 소문이 퍼져 손님이 많아졌었다고 말하는 최 씨. 덕분에 한인 사장은 최 씨에게 주방을 맡겨놓고 개업하고 처음 10년 만에 휴가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손님들에게 솜씨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최 씨에게 이곳 미국에 있는 음식은 영 즐길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굶어 죽는 거 해도 처음에는 뭐나 맞지 않아가지고 아니 제일 처음에 싸주는 게 샌드위치를 싸주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먹어 못 본 게인데 이런 걸 사람 먹는 게인가 이런 생각에
샌드위치?
와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싸먹는 게 풀을 싸먹는 거지. 롬에 샐러드 샐러드를 싸먹는 걸 난 그게 풀로 지금 생각하고 아니 풀을 그것도 10불 넘어 싸먹더라고. 10불 뭐, 맥도날드에서 먹는 진짜 어디서 그때 먹었는데 야 아니 이 풀을 북한에서 그게 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이 어마어마한데 거의 10달러면 막 기가 막힌데 아니 이걸 싸먹는단 말이 막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더라고. 북한에서 그 풀만 막 계속 풀인데 북한은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데 풀을 먹고 여기서는 풀이 그렇게 비싼 걸 돈을 주고 싸먹는다니까 막 미단하지더라고.
네.
그리고 한국 음식을 가서 그럼 맞잖아. 한국 음식 먹자. 한국 음식 가서 또 먹자니까 어째 그렇게 또 단지 모든 게 아이 막 달아놓으니까나 이건 음식이라기보다는 무슨 사탕물을 차라리 풀어 먹고 말지 마시지 무슨 그거 거기다 그렇게 달게 먹냐 이런 생각이
네.
처음에 딱 막 입에 맞지 않아가지고 혼났다고요. 김치는 김치대로 달아 아니 수비면 수비대로 달아.
한국 음식, 미국 음식이 적응되어 가던 때 미 주류 사회의 요리사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에 왔으면 바에는 유학님 미국에서 도전하는 게 옳지 않나. 지금 형제님 생각해서 내가 말해주는 게지 뭐 딱히 뭐 무조건 해라 이런 건 아니니까 형제님 결심해서 그래도 유학 미국에 왔으면 미국에서 그게 맞춰서 사는 게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은데 형제님 결심해서 뭐 할 수 있으면 해라. 그거는 그랬다니까 그 사람들이 매니저거든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5성급 호텔 그랜드 아메리카 호텔의 고급 미국식 식당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뭐 유학 미국에 왔는데 해보지 뭐. 그래서 들어간 게 그랜드 아메리카인데 막 그랜드 아메리카 얼마 화장실 그 푸른 대리석으로 우리 막 그게 제일 감동하더라고. 이 화장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최상급에서 완제품이랄까. 북한에서도 아마 그 김정은이 그런 별장에는 별장도 저거 그랜드 아메리카 대상 못하게 수준이 그렇다. 북한에서 상상 못하던 그런 위대한 데서 내가 일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말을 모르지 영어를 모르지 굴을 모르지 레시피를 모르지 모든 걸 모르잖아요. 스케줄 모든 걸 모르는데
미국인들이 고객인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할 때 막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같은 데는 한 3천 명, 블랙버스도 3천 명, 점심 3천 명, 저녁 3천 명 상상해봐. 어마어마하다.
크리스 최 씨는 뷔페 음식 메뉴의 하나인 고기와 생선 굽는 일을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라는 게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스트레스가 크다고 꼭 그 뭐랄까 특별하게 그 스트레스 주는 게 한둘은 꼭 있다고. 그러나 소위 말하면 조금 뭐 잘한다 제 생각에 잘한답시고 그리고 조금 오래 있었답시고 터세지 결국 이런 놈들이라고. 그리고 바쁜 일은 내가 다 하거든요. 모든 건 내가 다 해도 나는 말을 못하니까 하소연 못하세요. 이럴 땐 이렇다.
크리스 최 씨는 이 좋은 세상에서 죽을 수가 있나? 이런 좋은 환경에서 내가 주저할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힘든 고비가 올 때마다 다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4년 8개월을 일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북한 사람, 갖가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예쁘게 접시에 담아내는 요리라는 일을 예술이라고 말하는 크리스 최 씨. 북한에서 3년 동안 공책에 적어놨던 수많은 레시피가 필요 없는 셰프로 경력을 쌓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는 크리스 최 씨의 네 번째 사연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신의주와 강계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 30도, 남포도 아침에는 18도, 낮에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 아침 최저 15도, 낮에는 30도, 강계 아침 최저 16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개성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30도. 개성 아침 최저 18도, 낮에는 31도. 사리원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장진과 풍산 지역은 아침부터 구름 많고 해산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 29도. 해산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30도. 원산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9도.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4도. 삼재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는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포와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소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G20 둘째 날일 29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안한 자세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사카 G20 회의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이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만난 뒤 석 달여 만입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25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안보지도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철폐를 위한 협상에 열려있다며 이란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볼튼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보좌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에서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 300kg을 넘기면 군사적 옵션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에 대해 미국 외교관들이 중동에서 분투하며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란은 이에 대해 귀먹은 듯 침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항공모함 랴오닝호는 25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 기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는 미사일 구축함과 호위함 등 다섯 척의 함정과 함께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당국도 랴오닝호의 해협 통과 사실을 확인하며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랴오닝호는 서태평양 남쪽으로 이동해 필리핀 남쪽을 거쳐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위상이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25일 한국 국회에서 이혜훈 정보위원장을 만나 최근 사진을 보면 김여정이 최영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 과거 김여정이 하던 현장 행사 담당을 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들고 동선을 챙기는 사진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위상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당시 환영 행사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정상회담에는 빠졌다면서 환영 행사 자리 배치를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당 부위원장 앞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은행을 조사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 기업에 확대 조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